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명재님이 오셨군요. 예.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다섯 개가 있고 그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니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는데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아멘. 주님의 백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 앞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인간답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바로 그 인간답게 그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요소인 것을 저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으로 긍휼 없는 긍휼의 집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좀 시리즈로 계속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1년의 첫 주가 되어서 제가 올해의 표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좀 전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17번째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4개씩이나 이렇게 주셨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율법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가 어떤 사실을 증언할 때그 증언자, 그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은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모든 인류에게 증언하실 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복음서 저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 넘어서 네 사람의 이 저자를 사용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 복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공통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공통된 이야기들을 주제로 하는, 그러나 관점이 조금 다른,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용의 그 소재는 공통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머지 세 복음서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가나의 혼인 잔치 사건이었습니다. 또 직전에 보았던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도시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붙들려 온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요한만이 특별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1장에 가서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특별하게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다르게 기록한 사건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게 되는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사건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게 되면 이 여기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은 구절에 불과한데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시는 그 내용은 그것은 10절부터 해서 47절까지 한 4배 정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베데스다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뒷부분은 다른 기회에 제가 이제 좀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식일 논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데스다 이야기를 제가 몇년 전에 이제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그 말씀부흥 집회 때좀 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때 같이 오셨던 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이게 이제 시리즈로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제 같이 또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단히 흥미로운 그러한 하나의 연못이었습니다. 흥미롭다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그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베데스다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공부를 할때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는 것인데요. 베데스다, 여기 벳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간 것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집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에서 벳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바이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데스다에 해당하는 게 이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멀시 또는 카인드니스, 페이버 그래서 긍휼, 친절, 호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긍휼의 집, 친절의 집, 호의의 집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죠. 베델 아시죠? 베델, 벳엘, 벳이 집이라면 엘은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네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바이트하고 레헴이 합쳐졌다 그랬죠. 그래서 빵의 집. 빵집이었습니다. 베세메스, 태양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베데스다 이것은 긍휼의 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랑 다섯 개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둥 형태로 된 것인데 뭐 조그만 그러한 어떤 그냥 옹달샘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을 볼때 대단히 규모가 큰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이제 자연 연못은 아니고 아마 그 취수용으로 이렇게 파놓은 인공 연못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물이 만병통치의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어떤 때에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는데 그 휘저은 다음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요 글 자체만 볼 때는 이것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병이든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큰 무리가 또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형태로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치유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최소한 어쨌든 사람들이 믿기로는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물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뭐 실제로 일어난 일이든 이게 한 번만 일어났든 반복적으로 일어났든 뭐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만 있었던 것이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물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 물리적인 어떤 효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영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great multitude가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인류가 존재해온 역사 동안에 병자들은 늘 있었고, 사실 넘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의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한 시대에도, 사실 병원들마다 가보면 북적북적하고, 초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늘 환자는 늘 많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이렇게 병원이 이렇게 많이 보편화되지 않은 이 시절에 또 환자가 또 얼마나 많았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아래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에는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이 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라도 자기 병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도 돈이 없어서 의사에게 못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환자들인 것이죠. 나병 환자도 있었을까?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을에 함께 섞여서 살 수 없었습니다. 따로 격리가 돼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갖 병든 자들이 다 모이긴 했지만 아마 나병 환자가 공개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멀찍이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물이 동하는 것 같으면 헐레벌떡 뛰어와서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은 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 있지는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는 아예 그곳 이 자리에 이 연못 주위에 자리를 잡고 아예 거기가 그냥 삶의 터전이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심한 병이 걸리긴 했는데 걸어 다닐 수 있고 가족도 있고 한 사람들은 출퇴근했겠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밤에 물이 움직일 때는 일단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일단 포기하고 낮 동안만이라도 어쨌든 기회를 잡아보고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안 동하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과 끊임없이 또 새로운 희망을 안고 자기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서로 끊임없이 교체하는 그러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38년 동안 있었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총 기간이 38년이었던 것이고 아마 병의 초기에 뭐 의사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하다가 몇 년간 그렇게 하다가 아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자리를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지금 머문 지가 꽤 오래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종종 이곳에서, 아니 뭐 종종이라고 뿐만 아니라 할 것도 없이 단한 번이라도 실제로 천사가 물을 휘저었고 그 직후에 들어간 사람이 여기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이 집은 긍휼의 집이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치매에 걸렸었는데 온전해졌다. 와, 그거 정말 대단히 큰 기적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병의 이유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선천적인 질병이든 후천적인 질병이든 사고로 인한 질병이든 아니면 범죄의 결과든 뭐가 됐든 좌우지간 어쨌든 다 그냥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거는 정말 대박이죠, 그야말로. 요즘 말로. 예. 한 방으로 이 인생 역전이 되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 한 사람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이 장소는 결코 긍휼의 집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사실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는 이 베데스다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긍휼의 집이 아니라 살벌한 집, 잔혹한 집, 냉혹한 현실의 집 이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데스다는 여기 지금 4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천사가 물을 휘저었는데 그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자, 이것이 치명적인 이 장소의 현실인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베데스다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그 혜택을 독식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학교 체육 시간이나 군대에서 선착순을 해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쪽 골대 돌아 선착순 한 명,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죽어라고 뛰어서 1등을 한한 명에게는 그 선착순이 대단히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쉴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아주 잔인한 그러한 것이죠. 베데스다, 이곳은 1등만이 살아남는 장소인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인 거예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모두가 다 경쟁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회인 거예요. 뭔가 조금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은 다윈의 진화론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인 거예요. 적자 생존. 그렇죠? 그 환경에 적합한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도태. 그렇죠? 나머진 다 도태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계급에 따른 어떤 핸디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무한 경쟁 사회인 거예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사람과 두 눈이 다안 보이는 사람과 두 눈이 다 멀쩡한 사람이 함께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과 휠체어 탄 사람과 아예 누워서 침상에 있는 사람과 뛰어다니는 사람이 어떤 핸디가 주어지지 않은 채 그냥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마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또는 이 어떤 동네의 작은 슈퍼와 그 뭐라 그러죠? 대형 마트와 이런 것들이 국가의 어떤 이 보호 시스템이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같은 체급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무슨 배려가 있고 어떻게 양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밤중에 물 가까이에 물 이렇게 연못이 있으면 연못 주위에 제일 주위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점점 멀리 이렇게 이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밤중에 제일 가까이 누워 있던 어떤 마비 환자가 이 사람은 잘 움직이질 못하니까 제일 가까이 있어야만 돼요. 이 마비 환자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어렴풋이 눈을 떠가지고 뭔가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봤는데 물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휘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되고 연못은 이 방향인데 반대 방향으로도서 모든 사람에게다 대고 여보세요 동네 사람님들 물이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어서들 뛰어오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사회입니까 이게? 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냥 뭐이 정신없이 마치 그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로 탈출하듯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먼저 가시지요. 아이 사모님 먼저 가시지요. 이게 가능한 사회입니까? 당신이 중증이니까 더 먼저 가세요. 저는 여기서 한 30년 더 기다려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먼저 가려고 남을 짓밟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사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사회인 것입니다. 이 사회에도 그 당시에도 말하자면 공중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 앞에 배려와 양보가 있는 사회가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예쁜 스티커가 다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그게 먹히는 사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구호일 뿐인 거예요. 보통 이런 사회에서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반드시 1등을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온종일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화장실 잠깐 간 사이에 물이 동했다. 온종일 얼마나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1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인 거예요. 자기 볼일 다 보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그물 움직이나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불합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사회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물이 움직인다는 외침. 누가 한 사람이라도 물이 움직인다 하는 그 말이 들리기만을 기다리면서 촉각을 거기다 다 곤두세우고 있는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집 아이가 어땠대? 뭐, 아이, 뭐, 어땠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아, 네, 하면서도 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움직인다. 물이 움직인다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어떻게 하면은 보다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내가 그 자리로 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밥을 차리는 이런 걸 하고 있다가도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거를 이제 장애물을 건너뛰어서 빨리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연습하는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절름발이, 소경, 앉은뱅이,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여차하면 연못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물이 움직일 때 그 달려가는 모습,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야말로 장애인 올림픽 하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뭐 장애인을 여기서 뭐 비하하려는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정말 나이스하게 보였던 그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에는 전혀 나이스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인정사정 봐줄 수 없는 상황, 본래 이기적인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끊임없이 내가 남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왜?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1등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끊임없이 남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그렇죠? 남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을 연습하고, 이런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베데스다, 긍휼의 집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사회입니다. 물이 한번 동하고 나면 그러면 한 사람은 완치가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병도 악화되고 마음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한꺼번에 연못으로 달려가면서 서로가 평소에 그렇게 친절한 것 같았던 사람이 자기를 팔꿈치로 쳐가면서 자기 살겠다고 뛰어갔던 그러한 기억이 고스란히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침상에 누워있다고 해가지고 위문도 왔던 사람이 물이 동하니까 나를 발로 밟으면서 목발로 밟아가면서 휠체어를 그냥 내 배 위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믿었던 친구에 대한 배신감, 또 상대적인 박탈감, 허탈감, 이런 감정의 상처들이 이런 것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한 사람이 성공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더 시달리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요즘 한참 인기인데 비트코인은 돈을 번 사람도 박탈감에 시달리고 못 번 사람도 시달리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늦게 팔았으면 더 많이 이윤을 남겼을 텐데 이러면서 돈을 번 사람도 속상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쩌면 고의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 움직인다!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안 움직였는데. 그럼 사람들이 막 그냥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움직였는데 보니까 안 움직인 거예요. 이런 일이 뭐 심심하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비참함이 일상인 곳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시스템에 이렇게 물들여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치병이에요. 치병, 병이 낫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야말로 이 사람들에겐 절대 선인 거예요. 모든 선의 기준은 병이 낫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돈에 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될 수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결과만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했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성취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베데스다는 그 너무나 멋진 이름, 긍휼의 집과는 완전히 다르게 오히려 살벌한 집이고 잔인한 집이고 냉혹한 현실의 집이고 또 치열한 투쟁의 집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물을 움직였다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였을 수 있습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움직여놔서 사람들이 그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마귀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곳에 이제 이 시스템에 오래 적응이 돼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38년 된 병약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 중에서도 아주 약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이러면서 그냥 주구장창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에서도 이 사람은 약자였을 테지만 이 지금 약자들이 모인 이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람은 약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처한 상황,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을 진단할 때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왜 그렇습니까?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나는 허약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런 생활을 38년이나 지금 38년보단 적겠지만 어쨌든 수십 년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평균 수명을 고려한다면 38년 된 사람이 사실 우리 지금 생각하듯이 이렇게 젊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상당히 좀 늙어가고 있는 38세면은 38년 이상이 되었으면 지금 뭐 태어날 때부터 병약함을 38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뭐 한 40대 중반쯤 되었을 텐데 당시 사회에서 꽤 나이가 든 그러한 연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의 평생을 이렇게 지낸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알지만 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남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나는 남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난 그래서 불행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대면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신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의 그 우물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서도 이 38년 된 병약자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물으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여기 지금 자리를 들고 이게 배드인데요. 침상. 요걸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요게 대단히 중요한 또 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 10절 이후에 나오는 논쟁에서 지금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 침상을 옮긴 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단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낮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인 걸 뻔히 알고 계셨고 또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는 침상조차 못 옮기게 하는 왜 그게 일이니까 침상조차 못 옮기게 하는 문화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조금 더 보충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이 주님과의 만남.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 한마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람은 인생 역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뛰어들어서 인생 역전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고침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베데스다를 베데스다로 돌려놓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긍휼의 집을 그 의미 그대로 긍휼의 집으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1등을 안 했는데 그랬는데 전적으로 그 주님의 긍휼에 의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그걸 보여주신 이 긍휼의 집을 진정한 의미의 긍휼의 집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긍휼의 집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긍휼의 집이 아닌 이 세상 이 세상에서 내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모든 사람을 밟고 탑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어떤 사회에 있어서든지 베데스다를 베데스다로 긍휼의 집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이 사람을 고치셨지만 다른 사람도 고치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병자들을 고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병자들을 샘플링해서 고치는 모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몇몇만을 이렇게 고치는 이것은 이분이야말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모든 병이 다 우리가 병이 고쳐진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으시는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이 운사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것이 그냥 만연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은 심지어 감기에도 안 걸린다. 우리 중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은데 이거 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한 관점이 얼마나 잘못된 관점인지를 우리가 베데스다 이야기에서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이 38년 동안 병약한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다. 인생 역전을 했다. 육체적인 인생 역전을 했다. 여기에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을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 일생의 꿈이었잖아요. 내가 이 병만 고치면 나도 보란 듯이 참 잘 살아볼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병이 실제로 나았잖아요. 그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치 내가 좋아하던 내가 너무나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이 배우자 청혼을 했는데. 받아들여져가지고 서로 결혼을 했어요. 신혼이 얼마나 정말 달콤하겠습니까?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네, 그렇죠, 차경영 형제님. 예, 이게 얼마나 정말 그 잠시 동안은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차경유 형제님과 배은지 자매님이 평생 행복할 것과는 달리 이 38년 된 이 사람은 이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이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그 사회는 베데스다와 같은 사회가 아닙니까? 거기도 똑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을 밟아야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 사회에서 지금 이 베데스다에서도 이 약자였던 이 사람이 거기 가면은 갑자기 강자가 됩니까? 아니요. 잠깐 동안은 병이 나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사회에 다시 적응해야 되는 문제는 이 사람을 암담하게 만들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술을 익혀야 하고 직업을 가져야 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을 꾸려나갈 때 얼마나 정말 그 사회에서 힘이 들었겠습니까? 어쩌면 한 1년쯤 지나서 아예 나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차라리 그 사회가 낫겠다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성전에서 이제 만나셨는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치유받았던 병보다 더 심한 병을 앓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좀 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 병약함이 뭔가 이 사람이 이제 자의식이 생기면서 자춘기를 지나고 자의식이 생기면서 뭔가 심각하게 지은 이 사람의 죄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모든 질병이 다 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게 될 때 이게 병자들을 모두 죄인 취급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의 이유는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sin no more.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다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이건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죄,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할 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쓰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열매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병을 고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 자체를 바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자기 병 낫는 것, 그 베데스다 커뮤니티에서 자기가 1등으로 물에 빠지는 것, 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인생의 이 목표를 더 이상 육적인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인생의 제1 목표를 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병치유가 삶의 최대의 목적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병만 나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짓는 일이라 하더라도 병만 나을 수 있으면 어떠한 짓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돈만 벌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죠? 돈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는 사람이라면,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경배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날 가서 돈을 벌면 훨씬 더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렇잖아요? 예, 식당을 하는 사람이 예, 주일에 사실 이 식당 문 닫고 오는 거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하루 매출이 지금 2, 300 또는 뭐 심지어 1,000만 원 이러는데 하루 매출에 그것도 또 이렇게 일요일에 영업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버는데 그걸 지금 포기하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일 성수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닙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요. 근데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이 삶의 목표를 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베데스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돈밖에 모르고 돈돈돈돈 하고 쫓아다니던 그 사람에게 인생의 목표를 거기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가 인생의 최대의 목적인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데 내 병이 치료되는 것이 유익하다면 그러면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 병이 나음으로써 혹은 제가 이 가난이 극복됨으로써 제가 돈을 더 많이 벌므로써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 저 건강도 필요 없고 저 돈도 필요 없습니다. 가치관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큰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자기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거되기를 세 번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떼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자기의 어떤 질병 치유에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게 날 때까지 하나님을 그냥 졸랐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것이 있는 것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주님을 드러냄으로써 주님이 강해지시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인생의 이유, 삶의 이유, 인간의 존재 목적에 관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교정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병은 육신의 어떤 질병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어떤 연약함, 질병,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질병은 바로 가치관의 질병, 우선순위의 질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교정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치병과 건강과 장수와 부귀와 성공과 출세와 영화에 두고 살았던 이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앞으로의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긍휼의 집에서 이 38년 된 병약자를 만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안에 성소 안쪽에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에서 만나겠다고 하신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베데스다, 즉 긍휼의 집에서 이 사람을 만나셔서 인생의 육체적 질병보다 훨씬 심각했던 그 사람의 가치관의 질병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삶,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사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의 작은 축소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최대의 가치는 병 낫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가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고 명예고 출세와 성공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하나님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비추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짐승을 비추는 거울,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약육강식의 방식대로 짐승들처럼 우르릉거리면서 사는 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짐승을 비추는 거울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짐승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그 꽃들에게 희망을, 그 책에서 그 줄무늬 애벌레들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서 이 위를 올라가야 되는,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줄무늬 애벌레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길들여져 있고 그 시스템 속에서도 나고자로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이 베데스다의 확장판인 이곳에, 이 사회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이 가진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쳐주고 교정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작동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네가 교정되어야 할 가치관이 있다. 너 뭘 위해서 살고 있니? 너 지금 인생 최대 목표가 뭐니? 너 왜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니?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저는 비록 이 베데스다에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속해서 앉아있지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저는 제 인생의 최고 목적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주님, 돈이 오히려 저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주님, 저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정말 그 정도면 정말 족합니다. 주님, 제가 혈기왕성해서 건강이 너무 넘쳐서 그래서 그 건강으로 다른 형제를 주먹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주님, 저를 차라리 제 건강을 쳐주십시오. 제가 오히려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 제게는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찬송하고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05장을 같이 하십시다. 305장 길가에 앉아 부활하던 인생 305장을 같이 하십시다. 305장입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인생 끝머로 빛을 볼 수 없구나. 무더기 쥐고 암흑 속에 떨 때 예수 오셔 눈물 안했네. 예수 오시면 마귀 결박해내 고통에 닦아주시네. 절망은 가고 영광 가득하네. 이 모든 것 예수 이루셨네. 집을 떠나 착한 영에 꿰어 무덤 헤매던 비참한 인생 마귀가 쥐어 뜯어 절규할 때 예수 오셔 묶인 것 부셨네. 예수 오시면 마귀 결박해내 고통의 눈물 닦아주시네. 절망은 가고 영광 가득하네. 모든 것 예수 이루셨네. 부정하다 외치던 나병 인생 눈멀고 귀먼 답답한 인생 열병과 온갖 병에 찌든 인생 예수 오셔 새 삶을 주셨네. 예수 오시 마귀 결박해내 고통의 눈물 닦아주시네. 절망은 가고 영광 가득하네. 이 모든 것 예수 이루셨네. 사랑하던 자 무덤에 누이고 무너진 마음 어쩔 줄 몰랐네. 주셨네. 예수 오시면 마귀 결박해내 고통의 눈물 닦아주시네. 절망은 가고 영광 가득하네. 이 모든 것 예수 이루셨네. 우리 안에 원자 모시기 전 죄와 욕망 이길 수 없었네. 깨지고 상한 마음에 외로울 때 예수 오셔 곧 좌정하셨네. 예수 오시면 마귀 결박해내 고통의 눈물 닦아주시네. 마음 가고 영광 가득하네. 이 모든 것 예수 이루셨네. 주님이 이 땅에 흙먼지 날리는 이 지구상에 육신으로 거하실 때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온 세대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육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했던 그 관계, 이것이 회복되면서 인생이 역전한, 영원한 인생이 역전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한 사람들 중에 저희도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것 인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담 이래 범죄한 그 아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아담 이래로 인생은 필연적으로 질병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에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1등 되는 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한심한 일이고 이 땅에서 뭔가 좋은 것을 누려보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가치관으로 병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참으로 베데스다의 의미를 되살려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병들어 있는 저희를 오늘도 치료해 주시기 원하고 교정해 주시기 원하고 모든 지체들이 각자 나름대로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